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40장부터 42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게 하시죠. 성전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담과 뜰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내부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 등을 거쳐서 다시 성전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의 길이를 측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제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성전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높이와 너비가 6척, 약 3.2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500척인데 약 260m 정도입니다. 모세의 성막보다 약 50배 정도가 더 넓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보다도 2.5배 정도가 더 넓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는 축구장이 6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의 성전을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의 성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게 들리고 또 영광으로 땅이 밝게 빛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고 10장 18절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죠. 그리고 11장 23절에서는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 가고 또 성읍 동쪽 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동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죠. 에스겔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그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폐허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성전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시설에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회중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고 또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러내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광도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권력에도 물질에도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자신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언제 누리느냐? 예배를 통해서이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케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왜 점점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나요? 그것은 이 성전의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성전에 우상들이 있었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문지방과 문지방을 하나 두고 문설주와 문설주를 하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과 벽 하나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원히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빼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크기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게 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과 바른 예배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귀찮음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욕망과 뜻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을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께 압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더욱더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번제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13절부터 2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번제단의 모습에 대해서는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첫날에 사독의 자손 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고 그 피를 제단 곳곳에 바르지요.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매일 염소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는 일이고 제사에서 핵심은 번제단에서 동물을 죽여 태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것이고 동물을 죽여 태우는 일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물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들여다보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가 용서받는 일들이 이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의 핵심이었던 이 번제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그 죄악들을, 장애물들을 씻어버렸듯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늘 고백하고 새롭게 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은 참 죄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